어제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제는 우리 선교 대원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넷째 아이가 있습니다. 넷째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또한 어떤 날인가요? 예, 우리가 제주 선교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마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날이기도 하죠.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날이 있고요. 또한 기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거꾸로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은 개학을 기다립니다. 대학을 앞둔 자녀들은 또한 대학을 앞둔 부모들은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나요? 소망하고 있나요? 대학의 합격 소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졸업식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졸업을 하게 된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예, 합격 발표한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또한 출산 날을 기다리겠죠.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아이들은 또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라고 자라고 자라가 보면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들은 또 방학을 기다리겠죠. 부모들은 또 개학을 기다리겠죠.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10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이 시편을 보고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또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이 인용하는 부분 또한 본론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야기 형식의 본문 말씀을 접할 때도 있는가 하면요. 오늘처럼 이제 시편의 시의 형식의 본문 말씀을 접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몇번 읽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락 나누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구조를 나누기는 결코 쉽지는 않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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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도 이게 구조가 잡히지 않아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락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로 권능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 보았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권능의 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 진노의 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권능의 날,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이 후대, 필사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쓰다가 이 시에 대해서 표제어를 적습니다. 이 표제어를 적었을 때, 다윗의 시라고 친절하게 위해서 적어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시가 다윗이 쓴 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게 뭐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을 위한 시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을 위한 시? 그러면 다윗의 후대 사람이 썼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로 딱 인정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2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누가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므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럼 본문 말씀이 뭔지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은 어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44절까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이 실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을 봐봐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주가 그럼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장면이 바로 신약의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은 누구의 시라고 인용을 한 거죠? 다윗의 시. 여러분 이제 확신하셔도 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 그렇다면 이 시편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우리가 한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께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내용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주님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우편에 계신 그 다윗의 주님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보다는 높으신 분이겠죠. 다윗왕보다 높으신 신적 존재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말에 한국어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너 혹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한국 정서에 맞지 않아서 그 당신이라 2인칭을 다 3인칭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 그 그렇게 번역해놓은, 이제 정서에 맞게 번역해놓긴 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입장에서 번역하기 위해서 그 주를 다시 한번 당신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한절 한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 이 규는 지팡이를 표현합니다. 이 규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원수들 사이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리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어쩌면 다윗이 이 보좌를 보고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보좌를 보면서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의 우편에 계신 다윗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를, 지팡이를, 당신의 지팡이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그러니까 메시아의 원수들 사이에서 당신은 그곳을 다스려 주소서라는 고백인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 메시아의 그 당신은 다 메시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권능의 규 지팡이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이건 미완료 형태로 썼기 때문에 아직 그 내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내보내실 것입니다. 내보내실 것인데 메시아께서는 원수들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명령형을 청유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권능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권능의 날일까요? 메시아의 권능의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어느 정도는 다 정복해봤잖아요. 어느 정도는 통치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메시아의 권능의 날을 그는 또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 권능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구절도 주라는 단어를 당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권능의 날, 그럼 이 당신의 권능의 날은 누구의 권능의 날일까요? 메시아의 이 권능의 날이겠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통 뭐 유력함, 유능함, 파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문맥을 쭉 보다 보면 전쟁과 같은 능력이겠죠. 예, 승리할 수 있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권능의 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 메시아의 권능의 날에 누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굉장히 거룩한 장식품을 차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이 권능의 날에 보는 거죠. 보기 원하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 다윗이 권능의 날에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한 뒤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메시아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권능의 날에 다윗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죠.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모습이요. 두 번째는 뭐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나아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이번 제주 선교로 약 1,030여 명이 제주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해와 영덕 울진으로 가야 하고요. 또 그 대만, 레바논, 또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등으로 우리는 퍼져 나갈 것입니다. 저도 이 제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주 선교에서 이 매우 좋은 장면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요,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진 청년들도 이번 제주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요, 어떤 이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써면서까지 전도하는 모습, 혹은 또 가기 전에 방충망 설치하는 것을 배워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해주고 지금은 이제 숙달이 돼서 그 청년들이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에 돌아오면 창업을 할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충망도 설치해주고 어떤 이는 톱질하고 오래된 교회를 보수하는 사역도 하고요. 또한 어른들을 위하여 삼계탕도 끓이는 모습, 또한 선교 대원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보고 돌아온 거죠. 두 번째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 해석을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청년들이 나아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주어가 아니고 실은 이 새벽 이슬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어,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수식해주고 어떤 것이 메인 주원지를 보면 돼요. 보통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온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주어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이라는 것은 신선함, 순수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 당신의 청년들이 순수함을 갖고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의 보좌에 드려집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위에 있는 거랑 맥락이 맞잖아요. 헌신하는 모습이 드려지는 거고요. 또한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1030여 명의 선교 대원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선교에 동참했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보좌에 드려진 그 마음을 저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는 맨파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교대원들의 순수함과 신선함이 보좌에 드려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해와 영덕, 울진 혹은 일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지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능의 날에 이러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라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인 권능의 날이 마무리되었다면 진노의 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요,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신적 존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절부터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다윗이 신뢰하고 다윗이 교제하고 의지했었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셨냐면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그 여호와께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을 알려주시죠. 다윗에게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다윗에게 알려준 거죠. 다윗은 여호와를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또한 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메시아를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을 보았다면 이 구절은 신약의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6절 말씀에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도 그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신적 존재일까요? 아니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살렘 왕이었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 드렸었던 그 대상이 바로 그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이 멜기세덱이 신적 존재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한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렇고요,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그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요,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고 고백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했었던 주님, 그 아도나이가 신적인 존재였고 그 존재는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날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거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 5절도 바꿔서 읽으면 좋습니다.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면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누구죠? 다윗의 입장에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당신의 진노의 날, 여기서의 당신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겠죠. 예. 여호와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누굴 깨뜨린다고요? 왕들을 깨뜨릴 것이요. 그리고 문나라를 심판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진노의 날에 반대로 그 머리를 깨뜨리는데 다른 머리를 들려 올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당신의 머리, 메시아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머리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세상의 왕들, 세상의 가치들이 깨어지고 이젠 그리스도의 가치와 세상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진노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에 통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경제력, 정치력, 능력, 힘, 이러한 요소들이 세상이 다스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날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오히려 여호와 메시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누가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전에 제주선교에서 어떠한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좀 섬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신데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성도님 중에서 집사님도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내셨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말이죠. 그 섬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그 조금 유명해지면서요, 펜션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조그만 돈을 좀 들여서 펜션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원래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새벽마다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바빠지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또 하나 이유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돈이 생기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거를 교회를 가면은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하냐면 신앙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될 그 가치가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어 보이게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니까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현실, 그게 바로 세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도 신앙 대신 물질을 택하게 되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오히려 그 물질이 없었으면 그 집사님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갔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가치로 신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만문이 주인이 된 세상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다녀왔던 선교지, 제주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지 그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있겠죠. 동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보았을 때 세상의 왕,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머리를 깨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속적 가치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머리가 깨어지고 바로 내 머리에도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기다리고 소망했던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의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네, 예수님의 권능의 날에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마음이 보좌에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세속적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로 채워지는, 다시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날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가는 선교지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의 날이 또한 주님의 진노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